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페이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는 그 프로젝트를 어느 날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작업했던 이 신전은 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의 이 앞면만 볼 수 있을 뿐 이 뒷면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페이디아스는 이 무더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이 거대한 조각의 이 뒷면을 공들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그의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의 앞면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스승님께서 작업하시는 그런 구석까지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 굳이 그렇게 열의를 다해 작업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어린 조수의 물음에 이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자네 방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나? 자네는 말은 틀렸다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남들은 비록 볼 수 없어도 신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양심을 지켜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한 장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남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보던 보지 않던 성심성의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마음인 거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거죠. 때로는요 남들은 다 이렇게 놀고 요령 부리고 있을 때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직함과 또 나의 이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바로 전 구절인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말씀 보이시죠? 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거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진실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만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의 모든 젊음과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일도 그래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 막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주변에서 또 그거를 또 아니꼽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별나게 한대? 좀 조용히 좀 있지. 왜 저렇게 나댄데? 자기의 어떠한 그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좀 이렇게 오해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또 그 받은 복음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열의를 갖고 정말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면서 사역했던 것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야, 저 사람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평가한 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그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했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이 미쳐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굳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저렇게 시간 들여서 교회 다니나,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데 교회에게 헌금까지 바치나,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이러한 삶이 그의 원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력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이처럼 남들에게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바울은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 선교와 전도에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14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문맥을 한번 밑줄 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옆에 좀 공백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로잡아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확 붙드셔서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붙들고 가시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진 이 마음, 이 열이, 열정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죄인 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재탄생시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사망 권세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으로 온 젊은 20대 청년들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일반 직업을 가지다가 뒤늦게 이렇게 소명을 받고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분들 가운데는 정말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뭐 정말 명문대에서 교수하다 오신 분들도 계셨고 변호사로 섬기다 오신 분도 계셨고 또 의사로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뭐 부족함 없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큰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돈도 벌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도 다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서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가서 봉고 몰고 새벽 예배 때 운행하고 또 사찰 집사 없는 교회에 있으면 또 가서 자기가 거기서 자면서 또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대우받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죠. 저분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남들은 저분들이 가졌던 거 못 가져서 안달인데 왜 저분들은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자기의 특권 다 버리고 이곳에 왔을까? 그 해답은요, 채풀실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 두 뺨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자원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 진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려 말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15절에 말하면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내 행복과 안위와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좀 사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척했거든요. 뭐 저렇게 유별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뭐 저렇게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나?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영적인 이 차원의 세상이 있구나. 여태까지 내가 살아갔던 게 나는 전부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물속 이야기를 모르지만 한번 고개를 물 속에 넣으면 그 안에 엄청난 생명들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눈뜨게 보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저희 교회도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고백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내가 이전에 알던 그분이 맞나?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도 볼 때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인생이 변해버린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구절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 과거에 이런 죄들을 지었고 정말 남부끄러워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나도 이런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 저주스럽고 나도 한번 내 팔자를 한번 고쳐보고 싶은데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내 운명은 아닐까요? 그래도 한 가닥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나라도 예수님 받아주실까요? 이런 죄인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사실은 바로 여기 새겨진 두 번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즉 선택된 자만이라고 적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적어 있어요? 그런즉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과거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큰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이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쓴맛을 경험하고 너무 늦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게 복음인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 이 사용 주기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제 된다 그래요. 한국은 그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멀쩡한데도 그냥 2년 정도 사용하고 신제품 나오면 그거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고 제품을 산 이 업체들이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새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걸 잘 살짝 고쳐가지고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놔서 파는 거죠. 그걸 refurbished phone or reused phone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중고 막 버튼 고장 나고 뭐 스크린 깨지고 그 고쳐서 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쓰던 거 고쳐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새 거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고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그 사람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어머 어머,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야, 이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정말 눈을 씻고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볼 정도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인데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맞나?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여전히 개인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단순히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정신이 미쳐도 온전하여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온 생애를 바치리라 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의 부흥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된 은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